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과 공장 인력까지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말하고 이들은 전장에서 사망한 러시아인들을 대체하기 위한 공장 노동자들이고 러시아 군대의 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실상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종전 계획인 승리 계획을 의회에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날인 15일 북한군 보병 수천 명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의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크이우 인디펜던트는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만 명을 보냈다고 전하고 이들의 병과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무기 공급에서 파병 단계로 격상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협력에 미국은 매우 우려스럽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관련 보도들에 관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관계에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16일 NBC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에 제공된 북한군 수천 명이 참전을 위한 부대 구성을 마쳤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판단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의 첫 번째 참전 부대가 현재 러시아 남동부 부랴티아 공화국의 울란 우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쿠르스크주로 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한 이래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며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 개선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고 15일 악시오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국방부와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명의 서한에서 이 같은 요구를 제시하고 30일 내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서한에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구호 트럭 1일 최소 350대 진입 허용과 추가 국경 검문소 개방,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민간인에 대한 강제 대피령 철회, 그리고 북부 고립 작전 중단 등을 거론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국가안보각서 NSM20과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SM20은 미국이 국외 안보 지원 시에 국제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지난해 10월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응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천빈화 중국 타이완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16일 베이징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최대한의 진정성과 노력으로 평화적 재통일을 위해 힘쓸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결코 무력 사용이라는 선택지를 우리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와 걸프협력회의 GCC가 16일 처음으로 회원국 정상회의를 갖고 역내 안보 문제와 무역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럽 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 등의 공동 주재로 열리는 정상회의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과의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설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북한의 제도는 소수의 지도층에게만 유리되도록 돼 있는 나쁜 체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3도, 최고기온 15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과의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협상 타결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는 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5일 한국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아래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북한이 최근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수단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 데 대한 질문에도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지적하면서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actions by the DPRK, we have seen them continue to take steps that raise tensions and we will encourage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을 봐왔다며 우리는 그들이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는 긴장과 우발적 확전을 줄이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긴장과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와 조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비라를 살포하는 천일공로한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에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즉각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김용현 한국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관련 긴급회의를 하고 난 뒤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외무성 성명 발표 뒤 바로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겨냥해 위협적인 수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이라면서 이 같은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He is defining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s some sort of alien entity.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VOA에 김정은은 현 한국 정부를 북한이 상대할 수 없는 적대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것을 비난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정과 미한 동맹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제한된 SMA는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한 양국 협상단이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특별조치 협정 문안에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방위비 협정이 미한 동맹의 불평등함을 보여준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군수, 물자, 서비스 및 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미한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이래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반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기고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은 안보 불안과 향후 더 큰 비용 부담 위험에 떠는 한국 괴뢰들에게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며 세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쓰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 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의 이번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The U.S. negotiators wanted a reasonable and mutually agreeabl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가율은 점진적이고 미국은 방위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관철했다는 측면에서 상호 이익과 균형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합의된 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인상해 약 11억 3천만 달러로 정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주둔과 미한 연합 방위 태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5일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며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계속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다른 당사국 간의 모든 관련 소통 채널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한국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저녁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폭발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하에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해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다국적 감시체제가 발족했습니다. 또 미한일 외교 차관들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용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새 다국적 기구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해 11개국이 모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여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입니다. 김홍균 한국외교부 1차관은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그리고 나머지 8개국, 주한대사들과 1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MSMT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에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발생한 대북제재 보고의 공백을 메울 MSMT 출범은 대단한 성취라며 우리 모두는 도발적 행동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온전히 유효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에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에 대체제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엔 내부 메커니즘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그러는 사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어기는 상황이 계속돼 신속한 대체제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 외부에 메커니즘을 설립하자는 데 주요국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 메커니즘의 향후 활동에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MSMT도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 제재 위반 또는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패널은 연간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와 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보고서 발간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간된 보고서는 대외 공개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내에서 회람하고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캠벨 부장관은 MSMT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해상 제재 회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높은 수준의 공개 보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유엔 안보리 내 역학 관계 때문에 파행 운영됐던 패널보다 감시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1개국이 사실은 주요 국가들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선진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서 중러 관계 기업까지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엔 마크가 사라지면서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참여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캠벨 부장관은 참여를 막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사회는 연합돼 있고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MSMT의 다른 국가들도 합류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한편 미한일 외교 차관들은 이 행사 직후에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요?
네, 미한일 차관들은 14차 3국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갖고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김홍균 차관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히 대응하며 한미일 긴밀 공조 아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larmed by the provocative steps that the DPR has taken across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핵과 미사일 관련 행동, 우크라 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공조 등 북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발에 대해 놀랐다며 동시에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 잡혔음을 높이 평가하고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차관들은 또 올해 안에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보도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물자나 기타 지원이 증대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캠페인에 활용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still evaluating those reports. We are concerned by them, and as I said, I think we agreed that we'll continue.
캠벨 부장관은 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밀착해 감시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도 북한군 파병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또 북한을 두둔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시킨 행동과 관련해 한국이 최근 북한에 취한 조치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훼손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이런 행동을 멈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유사시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 비준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러시아가 유사시에 북한에 군사 지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러 두 나라 협력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북러 밀착이 법률적 구속력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맞춰서 국가동맹에 비준 요청을 했고 또 그 조약의 근거에서 북한에 대한 개입과 혹은 영향력 행사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법률적 조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양국 간의 정책 공조가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박사는 루덴코 차관이 군사 지원까지 언급한 데 대해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고조된 위기 상황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망 등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당장 한반도에서 대립이 격화하는 걸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가 긴장하는 건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중국 입장엔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해 각 당사자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은 자국 경제 상황 악화로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며 당사자 간 정치적 해결을 재차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북한 편을 두둔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원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데 대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사는 공개된 보도를 통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현재 이 문제를 정전협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다만 향후 조치 등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세부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가 이달 3일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왔다면서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바로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설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의 심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절박함이 한층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매티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5일 우리는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는 북한 군인들에 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DPRK soldiers fighting on behalf of Russia. If that's true, it would mark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elationship.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지난 수개월 동안 발전해온 양국 관계의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이는 또한 전장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를 계속 겪는 러시아의 절박함이 한층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백악관도 관련 보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이사회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화브리핑에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질문에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 같은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No, we cannot independently confirm those reports. That said, those reports are concerning to us.
커비 보좌관은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 견해가 사실이면 북러 국방관계가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개월 동안 이 관계가 급성장하고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왔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커비 보좌관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푸틴의 절박함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며 이 보도는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의 하루 사상자가 1,000명이 넘는 등 러시아가 계속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If it's true, it's coming at a time when Russia continues to suffer extreme.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 포스트 등은 15일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 공수돌격 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대의 예상 병력은 3,000명 정도로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침공한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가짜 뉴스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 기술적 통찰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선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가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기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15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 CNS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VOA의 질문에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북한군이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일은 처음 본다며 북한군이 무기, 탄약, 기술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would say that in my time in uniform in almost 39 years, I'm not awar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having real-time
이어 내가 지켜본 바로는 북한 무기는 사거리가 그리 좋지 않고 훈련도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다르다면서 그들이 실제 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 무기, 탄약, 역량, 심지어 병력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는 인력도 제공하고 있다는 공개 보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대담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북한이 실시간 전장 피드백을 받는 것은 39년 군 경력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탄약, 무기, 시스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면 학습의 요소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담에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해 국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위안 동맹의 준비태세가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크리스토퍼 라네브 주한미 8군 사령관,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I am fully confident in the things that... General Camera and General Lani, the 8th Army Commander.
이어 우리의 훈련과 준비 태세가 꽤 견고하다고 확신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미한 동맹은 동맹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다른 위치에 있으며 동맹의 전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물자를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훈련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대담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아시아판 나토가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지만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목격한 것은 다자 활동과 다국적 훈련이 증가했으며 역내 국가들이 참여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Really not my lane to talk about whether an Asian NATO is a...
그러면서 이러한 다국적 훈련을 통해 여러 군대가 함께 모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상호 운용성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이것은 중국의 점진적이고 교활하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균형추와도 같다며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플린 사령관은 이날 대담에서 금세기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의해 정의될 것이라며 역내 미국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상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E의 논평 요청에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국내외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이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용기 덕분에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 지도자들은 일본과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북한 억제를 포함한 우리의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3국 고위 관리들은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지난 1일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0일 이루어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양자회담을 윤 대통령과 가진 겁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도 면밀히 계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2월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역시 불법적이며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좌는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신임 총재와 총리로 선출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는 한일 관계 회복이 계속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미한일 3국과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협력하는 것이 역내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mean, the US, Japan, Korea trilateral and also Japan, Korea, those relationships are important because we're seeing an escalation in North Korean threat.
여석자는 한일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외에도 군사적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미한일 연합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아세안이 지난 10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아세안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왔으며 이번 관계 격상도 같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간의 파트너십 증진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아세안 양측은 관계 강화에 따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도 담았습니다. 양측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한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어 석좌는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도 한 아세안 관계 개선과 강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대부분 경제협력과 대아세안 외교에 집중돼 있었고 강력한 안보나 전략적 요소는 별로 없었다며 이번 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는 보다 완전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a step up in terms of South Korea-ASEAN relations. The Moon government, I think, was keen in improving, strengthening ASEAN.
여석자는 또 이번 한 아세안 관계 격상을 통해 한국 함정이나 무기가 더 많이 이전될 수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방산협정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미 일부 국방협력과 무기와 함정 등의 이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아래에서 이런 협력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방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계속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며 최근 인권 실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벤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최근 방한을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외국 언론에 대한 단속, 새로운 가혹한 법률, 어린이 등에 대한 공개 처형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포와 억압의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 뜻을 같이 하는 정부들과 조율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의 진전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은 북한 안팎으로의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식견 있는 시민은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는 통치체제에 필수적이며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에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터너 특사가 최근 방한해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전복하는 것이 바로 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미국 정부가 임기 말에 북한 인권을 운운하며 유치하고 졸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너 특사와 벤샤크 대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으며 서울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고위급 전략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 관료, 시민사회 지도자, 탈북민들과 만났습니다. 터너 특사는 11일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서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업 보호법, 청년 교양 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이 통과됐고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이 강화되고 정보의 흐름을 막는 국경 통제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총회 회의와 11월에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inue to look for opportunities including in the upcoming UN General Assembly meeting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북한의 제도에 대해 소수의 지도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돼 있는 나쁜 체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의 다론 아제모올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가 14일 한 목소리로 주민들을 착취하는 북한의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The south and the north, according to the best data we have, were on a par before the country was separated and diverged in terms of its institutions. And over time,
아제모올루 교수는 이날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확정된 뒤 MIT가 주최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며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동등한 수준이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1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제모올루 교수는 한국은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민주화 속도를 높였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편중과 빠른 인구 고령화 진행 등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술 집약적 산업 육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And I don't hold very great hope for North Korea. I think one of the emphasis of our work has been, look, institutions are bad because they serve certain people's interests.
아제모올루 교수는 제도가 사회에는 해롭지만 그 제도를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북한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엘리트층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 큰 억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는 더 민주적인 체제 아래서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14일 MIT 교수인 아제모올루 존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을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번영하거나 실패하는 주요 원인을 제도에서 찾았으며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를 분석해 포용적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수의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된 착취적 제도보다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가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열쇠라고 연구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이먼 존슨 교수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중국과 비교해도 북한은 후퇴한 체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retreated into its shell and has created a system that obviously favors a very few people. And a lot of people in North Korea.
존슨 교수는 구소련 체제는 붕괴했고 중국의 개혁도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를 거부한 채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극소수에게만 유리한 체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아온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소수의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많은 핵무기 능력과 로켓 발사 역량을 구축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소한 일이 아니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더 좋고 강력한 제도가 더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그러한 제도를 수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그 반대로 나가는 지도자들이 많다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상황은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은 10월 27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490, 11510, 11570kHz, 밤 12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7일 북한은 전 지역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3도, 최고기온 15도에서 25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10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안주 오전에 구름 많겠고 기온 9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10도에서 24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9도에서 20도, 수풍 7도에서 19도, 강계 6도에서 2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기온은 12도에서 25도, 용현 8도에서 25도, 개성 11도에서 25도, 사리원 9도에서 24도, 신계 8도에서 2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함흥 9도에서 23도입니다. 장진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 2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해산 하루 종일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3도에서 20도입니다. 원산 12도에서 22도, 평강 8도에서 23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청진은 7도에서 19도, 삼지연 2도에서 15도, 선봉 7도에서 1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습니다. 먼바다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오전 오후 0.5m,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 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들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과 공장 노동력까지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말하고 이들은 전장에서 사망한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한 공장 노동자들이고 러시아 군대의 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실상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종전계획인 승리계획을 의회에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북한군 보병 수천 명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의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크이오 인디펜던트는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만 명을 보냈다고 전하고 이들의 병과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무기 공급에서 파병 단계로 격상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협력에 미국은 매우 우려스럽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관련 보도들에 관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관계에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NBC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에 제공된 북한군 수천 명이 참전을 위한 부대 구성을 마쳤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판단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첫 번째 참전 부대가 현재 러시아 남동부 부랴티아 공화국의 울란 우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크루스크주로 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한 이래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크이우포스트도 이에 관해 보도하면서 울란 우대 인근에 기지를 둔 러시아군 제11공수여단에서 북한 병사 최대 3,000명이 부랴트 특별대대에 예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랴트는 러시아의 아시아계 소수민족으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부대가 이들 부랴트족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기 지원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 개선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5일 악시오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국방부와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명의 서한에서 이 같은 요구를 제시하고 30일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번 서한에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구호 트럭 1일 최소 350대 진입 허용과 추가 주경 검문소 개방,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작전상 필요 없는 경우 민간인 강제 대피령 철회, 그리고 북부 고립 작전 중단 등을 거론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국가안보각서 NSM20과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SM20은 미국이 국외 안보 지원을 할 때 국제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지난해 10월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응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섬멸을 기치로 가자 전역에서 다각적인 작전을 진행해온 가운데 민간인 피해가 늘고 생활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천빈화 중국 타이완 탐무판공실 대변인은 16일 베이징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최대한의 진정성과 노력으로 타이완과의 평화적 재통일을 위해 힘쓸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우리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와 걸프협력회의 GCC가 16일 처음으로 회원국 정상회의를 갖고 역내 안보 분야와 무역 분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EU 정상회의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알타니 카타르 공동국왕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